그래서 그 사실은 육체적인 저도 이렇게 그걸 특별히 많이 봤죠.
네, 많이
저는 그냥
보셨어요?
전도용으로도 사용하려고 이제 그걸 DVD를 이렇게 집에 해가지고 이제 기회가 되면 하여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보게 되겠죠. 한 다섯 여섯 번은 본것 같아.
많이
물론
보셨죠?
극장에서도 구역 예배 대신에 아마 간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에 어떤 그렇게 했지. 정말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어떤 대가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몰랐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군병이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찍을 때 피와 물이 이렇게 흘려졌다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은 보통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렸을 때 피를 그냥 이렇게 상처에 피가 조금 날 뿐이지 그렇게 피와 물을 쏟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것에 대하여 1847년에 그 스트라우디 박사라는 분이 이 피와 물을 흘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지 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 1847년은 의학적으로 발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증명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피가 오래 두면은 혈청과 혈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피를 쏟으시고 이렇게 피가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을 쏟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그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고 증거한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정말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아픔이야, Passion of Christ에서 보았던 그 어떤 육체의 그 고통보다는 정말 온 인류의 죄, 앞으로 장차 지금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인류 미래의 그 정말 이 포악한 이 죄까지도 다 짊어지실 때그 죄의 무게는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엄청난 압박을 받을 때는 우리가 파열해서 터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심장을 파열했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하여 왜 기록했냐면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 지나고 거의 100년 가까이 이후에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때 예수님의 육체로만 그렇게 임한 거지 예수님의 그 어떤 성육신 부분에 대하여 이단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가르침과 그런 이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께서 분명히 명시를 했던 거죠.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해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거죠.
패션 오브
뭐 또.
크라이스트 얘기.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저도 봤죠. 봤는데 저는 솔직히 영화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훌쩍훌쩍 되고 뭐 이렇게 저기서 막 훌쩍훌쩍 되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보는데
딱딱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보는데 왜 저러나 그냥 왜 저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치고 너무 이렇게 영화가 잔인하니까 오히려 뭐 감동보다는 이렇게 그냥 보기가 싫더라고요.
끔찍한.
예, 끔찍하니까 자체가. 물론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영화를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한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니까 저에게는 뭐 어떤 감동보다는 약간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거부감이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다 이어지는 맥락이지만 그 영화 자체가 그 어떤 그 십자가의 의미라든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고 또 어떤 그 영감 있는 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파악할 때, 이게 저도 그 부분에서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대속적 죽음인데 내가 육체적으로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는데, 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그죄 자체만 보더라도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극심한 죄의 고통으로 막 육신이 썩어져 가고 막 머리털이 뽑히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이렇게 막 고통하는 경험이 제가 있었거든요. 저희 죄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우리 생애 빛이 나오는 십자가의 숨겨진 의미라는 책을 보면서 딱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고통을 당하신 거다, 십자가에서. 그것도 너 혼자가 아니라 지구 위를 살다가 수십억 인류의 그 고통을 당한 거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오는 그 의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야,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그 고통이야? 야, 단순히 그냥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이 살이 찢기고 채찍이 맞은 그 고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리스트는 거기에 이제 중점을 뒀지만, 제가 직접 제그 고통을 당해보고 죄의 짐에 눌려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제가 겪어보고, 이거 정말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 죄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그거를 저내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담당해서, 그 말씀하셨죠, 심장이 파열, 그 극심한 그 죄의 정신적 고뇌 때문에 심장이 파열됐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십자가의 의미구나. 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이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삶에서 죄를 더 몰아내게 되고, 더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이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더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신 그런 말씀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영적인 경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빛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죄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거든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그런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그러한 죗된 생명에서 오는 그러한 첫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한번 태어났으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한번 죽는 그런 첫째 사망이 아니고, 지옥에서 당하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이렇게 당해야 될그 불못을 통과하는 그런 둘째 사망의 경험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용서는 그 피해자를 용서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한 그 아픔, 고통, 잘못들 이런 것을 내가 담당했을 때, 그래야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왜 담당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그분이 직접 둘째 사망의 경험을 하시고 친히 그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일반 우리 인간들의 죽음하고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담당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그때 가능해지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어요. 이걸 계속 갖고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약간 그 둘째 사망과 또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일반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야느님 나야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를 때는 되게 믿음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순교자들은 죽을 때 기쁨으로 막 찬송을 하면서 감사를 돌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뭘 버리셨어. 다 보실 텐데 왜 버렸다고 하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고통 중에 죽으셨을까.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죄와 상관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홀로 외로이 완전한 그런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장도 없는 그런 완전한 죽음을 당한 것이 이 일반 순교자들은 이제 난
부활의
죽음을,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죽었죠.
갖고
예,
죽죠.
확실한 믿음을 갖고서.
예,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
예.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어떤 죽음이었는지 좀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될 것이라고 하는, 분리의 경험을 하신 거죠.
네.
분리되는.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우리가 설명으로서는 우리가 설명하면서도 이해는 못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그 엘리엘리 라박사박단이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은 주님께 이제 탄식이 나오고 한탄이 나와서 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순교자의 마지막 그 주님께 가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뭔가 깨림, 그게
이상하죠,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상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순교할 때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러고 주님의 보좌를 봤다 그러고 그 많은 순교자들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당할 때 정말 찬양을 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고
화형당하면서
그때 제롬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제롬이 이렇게 그 후스에 대하여 정죄 판결을 자기가 사인을 했잖아요. 마땅하다고. 나중에 제롬이 그게 대하여 본보고 나는 이얀 후스 어릴 때부터 나의 친구고 이와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자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죄를 번복하면서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이얀 후스의 그 죽음에 대하여 정말 너무도 그의 가르침에 동의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렵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똑같이 판결을 받아서 화형에 처할 때에 불을 지피려고 할 때에 뒤에서 지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와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라. 나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찬양을 더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의 그런 것들은 정말 순교자의 어떤 죽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런 모든 고통도 이 땅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대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둘째 사망의 개념에 대하여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아무튼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자면 뭐 시간이 뭐 한 3, 4부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잖아요. 또 가족과 형제와 친척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진리를 따르는데 고통이 있잖아요. 그 분리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르기로 순종을 다 하니까 아 이거 진짜 가족과 극심한 이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이 정말 이 아들만 바라보는 어머니를 등지고 이 진리를 따라 했거든요. 아 처음에는 이제 아, 이 성경에 이 부모도 버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나냐 너의 뭐 가족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 나는 주님입니다 하고 이제 따라서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와 이 십자가의 고통의 시작이 될 거라는 제가 상상을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순간만 고통일 줄 알았는데 야 매일매일이 이제 고통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정말 야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 가족 중에 이제 어머니가 십자가죠. 진리를 따르면서 이게 너무 이 그 고통이 이제 극심. 저 개인적으로도 이 극심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잘 때 막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 또 그런 이제. 그런 불안과 그런 이제 두려움도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갖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화병 걸리셔서 그 뭐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두려움이 들 때도 있고, 이 고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밤마다 겪는 고통이. 이런 고통을 이렇게 겪을 때도, 제가 생각하는 건 아,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게 진리다 라고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따라가는데 이 정도 고통도 없으면 이게 진리겠냐.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뭐 항상 즐겁고 항상 뭐 재밌고 아 뭐 내 뜻하는 대로 다 되고 마음에 그냥 뭐 강 같은 평화만 늘 있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진리를 따르게 하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끊임없이 고통이구나. 야, 어떤 때는, 아, 하나님, 정말 이거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십자가가 없이 이런 삶을 살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산다면은, 제가 전하는 진리에 아마 어떤 힘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오늘도 인터넷으로 진리를 전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진리와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진리를 따르면서 이런 십자가가 저한테 없었다면 그 메시지나 그 전하는 말씀이나 그런 그 전달들이 과연 이게 호소를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과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나에겐 무엇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세 번이나 넘어지셨는데 과연 그 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과연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고난인가? 고통인가? 굴욕적인 어떤 시련인가? 박해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졌던 굉장한 큰 고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어요.
네.
그 세 번이나 제자들을 깨우면서까지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한 시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고통 중에 기도하시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변할 정도였다. 이미 얼굴이 변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와서 제자들을 깨우고 다시 또 가셔서 그 고통의 기도를 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세 번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그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려서 이미 그 사망은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예수님의 어떤 결단,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 자신이 지고 갈 것을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갈 수 있지 않았나. 저희도 저희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라가려면 먼저 저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자라면 바로 이 십자가는 복음의 열망일 것이다. 그 열망을 지고 끝까지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겠죠. 방금 자매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선제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그 길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와 같지만은 자기를 비웠던 그 자기 부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원대로 이런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방금 우리 형제님께서 가족과의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아킬레스 같은 그 가족이 가장 큰 십자가로 이 십자가는 진리를 쫓을 때 오는 십자가지 그냥 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장애받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날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도 가장 정말 가장 이 땅에서 화평하게 지내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받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거든요. 그때 당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낳은 자식인데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 외침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 그 십자가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를 진리를 쫓을 때 그래서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 하는 그 핍박 속에 있는 십자가 그것을 지고 쫓아가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또 한편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그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중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실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런 쪽으로 한번 뭐 다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간 생애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생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자아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못 박는 것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말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전적인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를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실제적인 자기 포기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인데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온전히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 삶이 그러한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 문제는 아주 실제적인 방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죄의 몸이 못 받고 십자가에 정말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도 자아를 못 박은 거잖아요. 먼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제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이번 시간에 해봤는데요. 이것을 왜 아는 게 중요한가? 또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중요하냐?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 밟혔고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교회의 발 아래 밟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십자가의 참된 의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었냐? 새 사람으로 이루기를 완성하셨다는 그 의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새 사람으로 이런 입은받은,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새롭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악한 사탄과 거짓 그 어둠의 영들 앞에,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즉 좁은 길로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난 자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왜 알아야 되냐? 그 질문은 뭐 대답은 분명하죠. 잘못 알면 큰일 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행동하고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죽음이 단순히 우리가 그 죽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신 게 아니라 부활 후에 심판 뒤에 죽게 된 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히 소멸돼서 하나님과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서 하나님 존재에서 잊혀지는 그 사망이잖아요.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성장 발전할 것을 바라보시고 그 가치를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둘째 죽음을 당했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 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걸 바꾸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둘째 죽음을 당하셨구나. 그걸 아니까,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니까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행동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그 메시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풀어줘서 하나님 율법에 순종케 해주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았을 때 그 새 언약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죽음의 장막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라고 해요.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거는 다 저희들이 아는 일인데 마지막에 갈바리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바리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는 그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갈바리 십자가를 명상하는 일이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죄와 제가 스스로 타협하고 있대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뭐, 또 오늘까지는 뭐 괜찮겠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랑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계속 그냥 다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면, 십자가를 알면,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로 알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성경의 다른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